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신실한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시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하는 거지요. 요즘 다 힘든 거야. 우리 성도들도 다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요즘 누구나 다 힘들어. 여러분도 그렇죠? 장로님 아니시고 권사님 아니셨으면 교회 안 오셨죠? 에? 집사님 아니셨으면 오늘 예배 안 나오셨죠? 죄송합니다. 같이 취급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어쩌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를 계속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그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무슨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첫 마디를 보면 내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도 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호칭하기를 내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지요.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면요, 너무도 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거기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또 사역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늘 만나요. 그렇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늘 만나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만남이에요. 더 친밀한 만남이에요. 서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얼굴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도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치 형제를 만난 듯 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형제로 보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은 성도 안에 서로 이렇게 형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들을 뭐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자, 보세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나 또 그 실천에 있어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볼 때 신앙적의 신앙의 지식으로 볼 때나 또 실천하는 부분으로 볼 때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궁금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야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를 알잖아요. 궁금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15절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뭔가 표현이 좀 어설프지 않으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대략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듬성듬성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의 없이 대충해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히 쓰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적 수준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줄 나도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대략 너희에게 썼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욱 담대히 썼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 담대히 썼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건성건성 뭔가 충고를 주기 위해서,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 조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뭔가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적 수준을 충분히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를 쓸 때에 담대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건방지게 말이지. 나를 가르쳐 들려고 해? 제 아내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제 아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네. 말다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당신 이거는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툭 내뱉은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나빠갖고,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당신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다툼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건방지게 나를 가르치려고 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찌 보면 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뭔가 조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는 듯한 분위기, 어떤 이런 어떤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그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매우 신경을 써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대단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혹 이해 못할 일도요,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성급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화낼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줄 여유가 필요해요. 조금은 기다려줄 여유가 있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 되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아,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하고 성도 안에 함께 만남을 이루어갈 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관계를 꿈꿔봅니다.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편지를 썼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 15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도 수시로 기억하고 확인해 주는 것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요, 아, 까먹게 되더라고요. 까먹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잊혀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상기하고 자꾸 기억해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다 까먹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한 3년만 들으면 매번 반복된다. 예. 고 얘기가 고 얘기다. 예. 뭐 새로운 게 없다. 마찬가지로 저 설교들 여러분들 들어도 한 3년만 들으면 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계속 알지만, 이미 뻔히 알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본문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듣고 그래서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해보세요.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안 그러세요? 대답 안 하셔서 감사해요. 예, 대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웬만한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지만. 따라서 수시로 기억해내고 확인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까먹어요. 너무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봉사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 물론 힘들지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열정을 쏟아야 되고 내가 정말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은혜를 은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은혜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얘기하면서 이것을 보다 더 되짚어서 다시 강조하면서 이 은혜는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어떤 일꾼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받으실 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받으실 만하게 한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본래는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만한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적으로 뭐 양을 잡고 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자녀 삼아 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이방인의 제물,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이 16절 그 은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제물 드릴 수 없는 존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주께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통로로 자신을 쓰고 있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가 살아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 되었던 것은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말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가 되죠. 이런 감사가 안 나옵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본래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되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대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혈통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혈통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너무도 멋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너무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어쩜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정리했을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식당에도 가면요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자리를 봐도요 그냥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로 가요. 유대인들이 앉는 거기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릇도 달라요. 그릇도 달라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릇과 이방인들이 쓰는 그릇 다 깨지고 막 이게 금이 가고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혹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이 그릇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가져간 고추장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 비벼 먹잖아요. 금방 보는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금방 보는 자리에서 깨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립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를 좀 어깨를 좀 들썩들썩 하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면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지금 그의 자세를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자세로 지금 있는지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랑이 뭘까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랑, 자기 자랑이요? 자기 실력 자랑이요? 자기 능력 자랑이요? 아니요, 성도의 자랑은 뭐냐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다른 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 자랑하는 거 우스운 거예요. 자기의 재물 자랑하는 거 우스운 거란 말이죠. 성도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감히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은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만을 말하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시려고 자신의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다, 뭐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된다.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저 그 역사의 도구에 불과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겸손하지요. 너무도 겸손하지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된다는 거. 내가 유일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거, 이것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곡이 있죠. 그 작사자인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고, 셋째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광, 이 축복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 쓰임받는다는 거,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12월 첫 주 자원봉사자 신청 받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와,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교육계 교사 헌신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있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교사만 많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들은 있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교육교회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한 곳들이 너무도 많아요. 혹시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섬기고 싶은데 어디를 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거,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 오직 한 가지만 말하겠다, 다른 것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거, 그 영광의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냥 일만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만 맡기셔서 내팽겨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영광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부족한 줄 알지만 내가 주께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누리게 되는 거룩한 영광의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것을 다 빼앗기고 산단 말이지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황당한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간단히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간단히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할 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이라면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하기 싫어서? 아니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손댄 데는 나는 손 안 댄다? 뭐 이런 어떤 감정적 요인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래 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이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계획을 세운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이미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들어가서 그 일꾼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까 봐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들이 독립성 있게 자립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은혜 가운데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굳이 나까지 들어가서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들어가겠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남의 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이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한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원칙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즘 잘 보시면 교회가 붙어 있는 집 또 교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교회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꼭 와봐. 와보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세상에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질까요? 내가 지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잘 정착도 못하고 좀 고민도 하고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야 그렇게 힘들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어쨌든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곁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마치 경쟁이 붙은 것처럼 교인을 빼앗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칙이 너무도 무너졌어요. 또 두 번째는 이미 받은 자들이 아닌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명의식이 있는 거죠. 사명의식.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보다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까? 충성과 열심이 가능한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도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시되어지고 이런 원칙들이 다 무시되어지고 질서 없이 전혀 무질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그렇다 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무슨 자기 손님 뺏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손님 뺏어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나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나? 그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더 폭넓게 전하려면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물론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오셔야죠. 우리 교회 다 그렇게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오셔야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 이야기는 뭐냐면 이 원칙이 다 깡그리 다 무시돼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모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내 평생 한 번도 복음에 대한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요즘 새가족들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내가 처음 교회로 와봤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구원 얻게 하신 은혜요.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